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싣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싣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줄 압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적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니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께서 듣게 하이고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의 교사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의 어담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보편적으로 표적과 표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느마니 현장 가운데 붙잡혔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밝히시는 일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시위하고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혹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만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우리의 이해 수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목자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지도자들에게도 목자라고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행하는 존재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교회를 치리하고 돌아오는 장로님들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고 돌아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치기보다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눈을 뜨게 되는 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가 인자를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로 살도록 그를 출교하고 또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닫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무지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재차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있는 풀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좀 먼 곳으로 가서 골을 먹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예의치 않으면 더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가 더 멀리 가게 되어지면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돌담을 쌓아가지고 양무리를 거기에다가 몰아놓고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처럼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양들을 몰아넣을 수 있는 문이 필요하지요. 그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은 여닫을 수 있는 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입구, 그러니까 터져 있는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자와 목자에 의해서 고용된 문지기가 밤새도록 이 양 입구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지기와 그 다음에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했지요. 따라서 이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양우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진정한 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바로 이 보편적 교회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이 어떻게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시편 118편 19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이 문은 다름 아니라 성전 문인데 이 문을 가리켜 여호와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이 어떤 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문이든 양우리의 문이든 간에 성전이나 그 다음에 양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의인들의 회중을 비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가? 문이신 예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거쳐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가져오시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는 일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양의 문은 신자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지상교회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등록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세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가리킨다기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 이 문을 통과해서 양우리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는가? 문 안에 있는가? 문 밖에 있는가? 이것으로 모든 인생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양의 우리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복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군졸도 있었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상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또 한편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구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병졸들은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냐? 메시아냐? 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보라. 한번 내려와보라.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구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죠. 우리 인간은 항상 구원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죄에 있습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 교계 안에도 아마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그 타락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지상에 살 때는 그저 금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할 일 못하면서 살다가 겨우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그런 소극적인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흔히 그 국어로 말하면 제휴법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언약 백성들이 순종할 때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출입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제휴법으로서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이런 풍성한 삶은 곧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후계자, 물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지만 자신의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참된 지도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골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역시도 구약의 선자의 예언을 의식하며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에 데리고 와서 그래놓고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꼴을 먹으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는 이런 표현들은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들을 의식하신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진정한 골은 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출입에 거쳐야 될 그런 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문을 통과해야 되죠.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문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교회 현관문, 집문은 사용하시는데 그리스도라는 문은 과연 사용하고 계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빈번히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 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도, 어떻게 하면 절도가 됩니까? 절도자가 되죠. 어떻게 하면 강도가 됩니까? 무슨 물건을 훔치고 착복해야 절도야 강도가 되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양우리에 접근한다면 그는 거짓 목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고 목자로 자처하는 이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1절에서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의 강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왔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먼저라는 이 단어를 시간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어떤 사람이 다 강도요 절도가 됩니까?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왔던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요한조차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시간적 의미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을 실제로 예수님보다 앞서왔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점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만약에 목자 행세하면 그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가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앞서 온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은 채 자칭 선생 행세하는 자가 바로 절도요 강도, 즉 거짓 선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목자를 가리켜 양 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먹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을 깊이 헤아리심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당했는지를 의식하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죠. 이세벨의 조언을 받아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바로 절도의 강도죠. 합법이 물론 거짓 증인이긴 하지, 그죠? 어쨌든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판장들은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그 다음에 고아의 소유를 약탈해 갔습니다. 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약탈해 갔던 것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잘 아시지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암논이 첫 번째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것을 문제 삼고 압살롬은 다윗이 공의로 행하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이 이 다말을 성폭해 간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오게 되어지면 그 사정을 물어보고 자기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베푸는 재판장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 압살롬 왕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압살롬이 그런 환대를 보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하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결집시켜가는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훔친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설픈 사람이 물질을 훔치지요.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훔치지요. 환심을 삽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삶의 행태였고 예수님 당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세했습니까? 경건한 척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회당과 잔치 자리에 앉으면 항상 상석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일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힘없는 사람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스탈린이나 김정은이나 뭐 모택동이나 이런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단 한 번도 이런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시달려 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구조 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잘 다스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권력의 구조 아래 있는 일반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결과를 감안 보면 무엇을 취하는가?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통치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사리 사욕 때문에 어림을 겪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서 가장 많이 시달렸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한 40년 동안은 중간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외경인 마카비서를 읽어보시면 뭐 혁명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마치 사산한 자와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죽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데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를 만났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양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눈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면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양은 뭐라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이름을 해서 구원받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구원을 받고라고 말했고 생명을 얻고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단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언제 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고 이 자연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해지고 사그라지는 반면에 하나님이신 생명은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선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목자는 그 양을 더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을 우리에 가둬 놓지 않고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내고 앞서가면서 풍족한 꼴을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을 걷게 만들고 운동을 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지요? 삶이 매우 풍요로워집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왕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서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비유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이처럼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지를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 성품이 참 착하고 선한 분이 모양이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한 목자예요. 그냥 여러 목자 중에 그냥 하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한 목자입니다. 왜 그러면 굳이 관사를 사용해서 그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가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선한 목자, 다윗의 참 목자, 바로 그 목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라는 직업, 목가적인 풍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거친 일인지 모릅니다. 대학버스에 나가야 되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나가서 양들 우리로 모아드려야 되고 또 허벌판이면 양들을 모아드릴 수 있는 그런 양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되었고 특별히 밤중에는 뜬눈으로 밤을 세우면서 혹시 이리와 늑대 소리가 나면 양을 지켜야만 되는 이 험한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뒤쫓아왔을 때 야곱이 했던 말에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색을 했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죠. 말 한 장에.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야곱이 한 이 말은 야곱이 실제 목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이지 실제로 양들을 돌아보는 영혼의 목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영혼의 목자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요. 그런 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들은 거짓 교사에서 늘 시달립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사를 하는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양떼를 잘 돌보고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공동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공동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오는 일이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말이죠. 단순히 그냥 양들만 잘 먹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와 양들과 이리와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늘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이처럼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구분은 그 기준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싹꾼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싹꾼은 양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양을 돌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봐요. 싹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어딘가 양떼가 아니고 싸게 가 있죠. 자신이 받을 임금에 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꾼들은 양들을 돌아보긴 하지만 적당하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위험과 어려움이 생기면 적당하게 양을 보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 양들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양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처럼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양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주인처럼 어떤 일에 대한 긍지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싹꾼은요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그 다음에 늑대가 달라들어도 뭐 지키면 지키는 거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저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책임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양들을 돌아보는 척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론이나 저나 좋은 통치자를 기대하지요. 그분들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요즘에 그런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그 어디에도 정말 자기의 밑에서 배우는 자들을 위한 그런 진정한 교육과 돌아온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냐, 참된 목자가 아니냐,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가 아니냐의 여부는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양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그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을 위하면 그는 참 목자고, 자기를 위하면 그는 참 목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양들을 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싹꾼 목자를 말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는가?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자가 참 목사인가? 어떤 목자가 참 목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하는 어떤 분별법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참 목사를 알아보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목자와 싹꾼 목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을 말씀하시기 위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왜 그렇게 이해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왕은 어릴 때 목동이었죠? 얼마나 용맹했는지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새끼를 물어가면 이 다윗이 사자와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목숨을 맹수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양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맹수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양을 구했더라면 다윗이 일찍이 죽었겠죠.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짐승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물이죠, 뭐.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합당치도 않고 사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이고 목자의 생명 하나예요. 그런데 그양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할수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양한 마리 정도야 그냥 내버려둘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한 양에 비유하시면서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아흔 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찾도록 찾기까지 차이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돌아온다, 먹인다, 입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인생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시기보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죄성으로 오염되어서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죄의 사슬에 매이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지요. 또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파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자기 희생적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구속자로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는 그런 지도자 필요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속자는 될 수 없어요. 뭐 육신의 생명을 한 사람 구원해주는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주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속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목자장이요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그분께로 사도 베드로와 권면한 바대로 그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의지하고 삼고 계십니까?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코치를 듣습니까?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면 여러분들 좀 낫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선생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음성, 이런 예수님의 인도를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책이 나한테 좀 더 나은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물론 다른 책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 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학문의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인문학, 과학, 모든 것들, 그 모든 체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참으로 경외함이 없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 없이 만약에 그것만을 따르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도둑이요 절도에 비유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도둑질을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악하고 쓸데없는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유산들을 소유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현재 가장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안에도 인생들이 풀지 못하는 무수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절도의 강도인 세상 권세자들과 거짓 교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놀라운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